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깨닫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나와는 동떨어진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이다가 점점 성경을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게 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보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 거대한 진리이세요. 너무 거대한, 너무 큰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어느 한 사람이 전체를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전체를 다 묘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가장 큰 특징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갈대아우르에서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인간을 선택해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참 인간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언약은 성경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과 나중까지를 쭉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그 마음 속에 가장 귀한 존재로 자리 잡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그 자녀가 어떤 것인지 참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41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좀 일찍 얻으셨죠? 저는 41에 하나, 42에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얻었는데 도대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데 그 아들도 하나님께 바쳐라. 네가 하나님 자신보다 그 아들을 더 앞세우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그리고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작년 이제 휴양회 때에도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그 자아중심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뿌리 깊게 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그런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 즉 내 영역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꾀를 짜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내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지만 또한 성경은 국가 단위 또는 민족 단위, 이런 국가와 민족들을 통해서도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쫓겨났고,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제 살아갈 때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가인이 제일 먼저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도시들, 그래서 쌓아가는 것, 그것을 총칭해서 문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소위 문명이라는 것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러나 이제 이 죄성이 가득한 개인 하나하나가 같이 모여서 이루는 이 씨족, 부족 또는 민족, 도시, 국가, 이런 것들은 단 하나의 역사상 예외도 없이 다 부패하고 더러운, 타락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소돔이고 고모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국가라는 것이 바벨론이고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문명이라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죄덩어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죄의 집합체, 이게 인간이 쌓아놓는 문명입니다. 그 안에는 선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선행도 있고 뭐 예술과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보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누더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은 당연히 누더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누더기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더기다. 인간은 최상의 상태에서도 악할 뿐인 존재예요. 사람이 그 무엇을 하건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그거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선행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선행이 아닌 한, 하나님을 거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어떤 행위는 그것이 인간의 눈에 어떻게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선이에요. 아담이 무엇을 먹건, 금지된 것을 제외한 그 무엇을 먹건 선이에요. 아담이 어디를 가건 선이에요.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하건 선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아담이 선과 악의 개념을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악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담이 숨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범죄한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을 때 그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범죄 그걸 먹는 그날에 반드시 그날에 죽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죽은 인간, 그 인간은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죄인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볼 때 선행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간이 숨쉬는 것조차가 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감옥 갈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모든 인간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국가를 이루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루어내는 것을 소위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문명 자체가 죄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대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은 항상 악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선하고 어떨 때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이 사람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현대로 갈수록 또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뭘 강조하냐면 상상력과 창의성, 창의적인 인재, 어쩌고 저쩌고, 끼, 자유로운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창조적인 것, 창안물, 사실 역사를 통해서 이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전돼 갔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셨는데 사실 인간이 이렇게 발굴해내는, 상상해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전에서부터 있어 왔던 악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악한 것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히 곧바르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창한물, 하나님 없는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음악과 예술과 스포츠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많은 창한물들, 결국은 죄인 것들,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패한 인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더욱더 이렇게 나빠져가고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새롭게 이제 세우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부패해져 갔어요. 그 도가 지나쳤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그 리셋 버튼, 컴퓨터로 치면은 이렇게 딱 처음서부터 부팅이 다시 되는 리셋 버튼을 누르셔야 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순간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일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에덴에서의 삶이 아니라 에덴 밖에서의 삶, 아담 부부의 에덴 밖에서의 삶이 첫 번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노아의 이 대홍수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까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상황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이 이전까지의 이 문명이라는 것도 참으로 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명만큼이나 놀라운 문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명이 이렇게 짧게 정리가 되면서 리셋 버튼이 한번 눌려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다 죽이시고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버튼이 눌리는 두 번째 순간은 바벨탑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과 이 노아가 각각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민족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꾸 흩어지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채우라. 흩어져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모여 살려고 해요. 그럼 모여 살면 좋은 게 나오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이면 악한 것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살면서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게 바벨탑 쌓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 최초의 세계 정부, 이 바벨 정부를 허무시고 그리고 민족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언어로 다시 시작하도록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것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그러면 좋은 것이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마치 농부가 없이 방치된 밭, 경작되지 않는 밭처럼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가만 놔두면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의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도다. 단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해 갈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놔두시고 일단은 그렇게 놔두시고 어떤 특별한 한 민족을 다시 시작하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만끽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형성된 민족인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 민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 인간이 도대체 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는 곧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 허리에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들, 하늘의 별들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특한 그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이 영광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고난을 먼저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였냐면 400년이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이 기간, 이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곧바로 주시지 않고 400년의 어떤 기간 후에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이 천하 온 우주와도 바꾸실 수 없는 한 혼 한 혼인 건 맞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른 모든 민족을 위한 도구인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시키려고 하실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족 속이라는 그 부족이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잘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내쫓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실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우리로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불평은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리 족속이 점점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방치할 수 없는 어떤 순간, 이제는 도저히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그 시점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기간을 알고 계시는데 그게 400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시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 땅의 죄악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달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400년이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즉 영광을 주실 때 그에 앞서서 고난을 먼저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400년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단일 민족으로 이제 민족으로서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그리고 또 국가로서 태동하고 또 이 왕국으로 발전해 가는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점이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집트와 또 그랄 이 두 군데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야만 하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뺏길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즉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실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성경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거울을 갖다 들이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야. 이게 네 모습이야.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실 때 그냥 웃었습니다. 그렇죠? 허탈해서 웃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는 다 인정해요. 아, 하나님? 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셔.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남자를 먹이고 12광주리에 부스러기를 거두는 그러한 분이셔. 우리가 머리로 그분을 다 알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가슴으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막상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런 절박한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폐경이 한참 지난, 지나도 너무 한참 지난 그런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 우리는 사라처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거늘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빼샥 말라버린 이 나무 이 조각처럼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쓴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평생 동안 그토록 잘해줬던 삼촌 아브라함이 이제는 서로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이제는 조금 나누어서 너와 내가 같이 살지 말고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영역을 조금 이렇게 구축해야 되겠다. 너 어디 정할래? 너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하고 저쪽 중에 네가 먼저 정하면 내가 그 다음 거를 차지할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평생 그렇게 선하게 대했던 그 삼촌의 그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즉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삭빠른 존재인지, 얼마나 모렴치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못 나가서 발꿈치라도 잡고 따라 나와야 되는 그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즉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존재인지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가다가도 내 앞에 차가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XX가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에요. 지기 싫어해요. 그렇게 살짝 끼어들기 위해서 추월당한 것이 마치 내 인생이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그 순간에 확 들면서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분개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에요. 몸에 짐승털을 붙여서 변장하라고, 짐승처럼. 그렇잖아요.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야 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아, 인간이라는 것이, 즉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천륜이고 인륜이고 헌신짝처럼 다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받던 이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의 이 종으로 팔아 넘기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시기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인가, 나보다 누군가가 더 사랑받거나 더 인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 심지어 그것이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피를 받고 태어난 내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라는 것을, 혈육의 끈끈함이라는 것이 이러한 인간의 이 이기심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돼서 하나의 국가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민족을 형성해요. 그렇죠? 히브리 민족을 형성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국가로서 이렇게 태동하게 되는 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헌법에 해당하는, 한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율법이 생기고, 모세라고 하는 왕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생기고, 물론 영토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국가의 형태를 이제 그때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 과정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이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눈뜨고 보기에 참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열 번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을 그야말로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오랫동안 좀 보시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왔을 때 이 사사 시대의 이 모습, 이건 또 뭡니까? 참으로 중구난방, 제멋대로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인간 안에서, 인간 개개인 또는 인간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이 왕으로 서 계시지 않을 때, 그 인간 사회에서 또는 인간 개개인에게 도대체 얼마나 참담한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의 삶이 난잡해지고 피폐해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라고 하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왕조, 그 다음에는 이제 분열왕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총 120년의 어떤 왕정의 그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와는 대단히 동떨어진 문화 속에 어떤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한 민족 한 국가의 어떤 국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그 왕국들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좁게 우리가 적용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는 누가 왕이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그 왕의 위치에 세워지느냐가 나머지 모든 백성들의 삶을 거의 결정했습니다. 선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세워지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율법을 지키고 주의 규례대로 걷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참으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사악한 왕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 그러면 그 온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지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 이 왕정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 사실, 또는 이 선한 왕과 사악한 왕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왕이 세워지든지 저 왕이 세워지든지 둘 중 안에 한 왕이 세워진다는 이런 측면을 볼 때, 이것이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즉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내 옛자아와 새로운 본성, 그것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 세워졌다 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 구원받은 성도 안에 그 옛 본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옛 본성이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왕,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왕이 세워지는 그 기간, 그것은 바로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해졌을 때, 즉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새 본성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악한 왕들은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고 갔습니다. 온갖 욕정과 이 육체적인 어떤 이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보내서 채찍질을 많이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지만 우리의 옛 본성이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온갖 사악한 짓들을 우리도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참으로 강팍해지고,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온갖 불신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또 온갖 죄악된 그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이 개인적인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왕이 이렇게 등극하는 것처럼, 우리의 온 그 이 몸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생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새로운 본성의 어떤 지시, 새로운 그 선한 왕의 이끌림을 받는 백성들처럼 우리의 온 지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이 내 육신, 내 옛 자아, 구원받기 전에 내 옛 본성, 이게 구원받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린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새 본성, 새롭게 창조된 내 새 본성,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내 육체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열 왕들을 이렇게 그 보면서 아, 이 왕이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백성과 국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물론 이게 국가적으로도 물론 이제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한 국가에 한 왕이 세워지는 것과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간 개개인의 구원받은 인간 개개인의 하나님의 백성 인간 개개인의 그 영적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편의 입장에서 또 목자의 입장에서 또 농부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이들을 참 잡아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렇죠? 또 참 다독이고 오래 참아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남편 대신 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거역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즉 다른 우상의 품으로 달려가면서 간음했습니다. 목자이신 이 하나님 자신들의 목자이신 이 참목자이신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슬렀습니다. 또 자신들의 농부가 되신 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나의 포도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신의 농부 되신 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좋은 이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쁜 열매를 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결코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 본성,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범죄한 아담의 이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이 천연적인 인간, 이 본성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러한 인간, 즉 저와 여러분, 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자 또 결론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은 검은 피부를 가졌는데 이 피부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것을 희게 변하게 할수 있냐는 거예요. 표범이 반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표범이 어떻게 스스로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 표범이 어떻게 스스로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너희, 즉 이스라엘, 즉 이게 누구라고요? 인간 자체, 너와 나, 즉 여러분과 저, 나는 악에 익숙한 나는 내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절망한 사람만이 사실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 사람은 구원도 수박 겉핥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건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뭐가 감사한 건지, 뭐가 변한 건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자기의 이 죄악된 본성, 이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강화될 때, 성령님이 자꾸 위축되시면서 내옛 본성이 자꾸 나올 때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얼마나 부패해 있고 냄새 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만이 여기에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표범이 자기 반점을 스스로 바꿀 수 없듯이 내 본성을 내 힘으로 이것을 바꿔보려는 것은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행실, 십자가를 거쳐서 나오는 행실이 아닌 포장된 내 어떤 선행, 그런 것 가지고, 그거 다 우리의 옛자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구나.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로 이내 본성이라는 것은 구구절절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 합당한 것들밖에 없구나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대신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 옛,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죽은 것으로 처리하면서 그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옛 자아는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본성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나예요, 나. 나밖에 모르는 게 이게 내옛 본성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마치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양립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서 아벨의 그러한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정신 차리고 걷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벨의 형상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 뭐가 나옵니까? 가인의 형상이 나와요. 우리는 형제를 돌로 내리쳐야만 하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를 갈며 형제를 주먹으로 쳐 죽여야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참으로 선한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죄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이 아합이나 이세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윗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사울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치 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 선한 왕이 세워질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이듯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걷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참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될 때에는 우리가 악한 왕을 즉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옛자의 모습을 그 옛자를 우리가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투영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올 때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해보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뭘 터득해야 되냐면 참으로 지긋지긋하다. 이걸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지긋지긋하다. 내 영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건 참 정말 안 되는구나. 오 하나님 저는 비참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탄식들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거쳐서 우리가 아 그래서 주님이 하셨군요. 거기서 우리의 참된 믿음 생활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성경을 자꾸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드라마 보면 물론 거기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있다고 보는 분보다는 어때요? 즐기죠. 대리만족하면서 즐기죠. 죄를 즐기고 있죠. 나는 삼각관계, 사각관계를 감히 내 남편, 내 아내 무서워서 지금 감히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드라마 통해서 즐기죠. 대리만족하죠. 그렇죠? 거기에 몰입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들여볼수록 우리는 이 거울을 자꾸 가까이 갖다 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면도 거울을 하나 샀습니다. 그 한쪽은 평면 거울이고 한쪽은 3배 확대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딱 보면 이 피부에 이 숨구멍이 분화구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 면도를 해서 수염을 깎았는데도 그것이 마치 그 밑둥 잘린 그 어떤 이 나무처럼 막 이렇게 보이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성경을 대충 할 때는 그때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보고 또 보고 가까이 보면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지가 성경 각각의 인물을 통해서도 보이고 민족들을 통해서도 보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특별히 더 많이 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절망해 보셨습니까? 절망 이후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거치지 않은 희망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절망한 이후에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보시고 또 그에 반비례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878장을 한 장 하십시다. 나 즐겨 전할 소식.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다. 나 즐겨 전할 소식 저 하늘의 신비 주 예수님의 영광 주 예수님 사랑 내 혼이 확신하니 이 소식 참되고 내 가란 맘 적시니 이 말씀 귀하다 나 즐겨 전할 소식 더 힘써 외칠 말씀 나 심히 사모하니 주 예수님 사랑 나 즐겨 전할 소식 귀하고 놀라와 내 모든 환상 중에 보화가 비기랴 그 소식 내가 듣고 내 삶 변했으니 친구여 또한 듣고 생명을 얻으라 나 즐겨 전할 소식 더 힘써 외칠 말씀 나 심히 사모하니 주 예수님 사랑 나 즐겨 전할 소식 또 듣고 들어도 영혼의 기쁨 주고 참 만족 주는데 내 이별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네 주 예비하신 구원 그 거룩한 말씀 나 즐겨 전할 소식 더 힘써 외칠 말씀 나 심히 사모하니 주 예수님 사랑 나 즐겨 전할 소식 오래전 듣고도 여전히 갈망하는 형제들 많도다 저 영광 중에 설 때 나 부를 새 노래 내 평생 사랑해 아멘 오래된 그 소식 일어나서 하십시다 나 즐겨 전할 소식 더 힘써 외칠 말씀 나 심히 사모하니 주 예수님 사랑 주님 우리 주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참으로 목이 터져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농구선수, 야구선수, 축구선수, 노래하는 가수 온갖 쓸데없는 것들에 참 찬송을 보내며 헛되게 그 인생을 허비하다가 지옥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리 큰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 같은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저희에게 듣게 하셔서 저희의 생명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그 모든 이야기들, 인간이 행한 그 모든 이야기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어 놓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인간인 것을, 그것이 저 자신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더러운 자들, 이러한 부패한 자들, 이러한 벌거지만도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한 파멸과 지옥에 합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건지시고 아들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참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